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에 얽매이지는 마라. 함께 하나의 음악으로 흐르는 외로운 악기가 되라.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마라. 참나무, 소나무, 사이프러스, 어떤 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선생님, 각자 서로 가까이 있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서로 또 함께.
서로 또 함께.
너무 그늘로 상대방을 키우지 마라. 그늘 속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네.
서로가 클 수 있도록 놓아주고 격려하자. 뭐 이런 뜻이겠죠?
저는 선생님 밑에서 지금 고전 읽기 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그늘 안에서 자, 고전 읽기 시작됐습니다. 오늘 수요일 10월 17일이네요. 생방송입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본영 네. 선생님 얼굴 궁금하시죠? 보이는 라디오 켜보시면 반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우물정의 1045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팟캐스트로도 다운을 받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읽고 싶은 고전.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메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연 전시 선물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을을 맞아서 유럽 인형 전시회를 선보이는 한국 속 작은 프랑스 마을 부티 프랑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는 마치 가을에 바바리를 입고 스카프를 하나 탁 둘러야만이 이 차가운 온도를 조금은 보온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오후예요.
네, 그리고 그 스카프는 네? 바람에 나붓기입니다.
멋집니다. 오늘의 첫 곡부터 소개합니다. 옥상 달빛, 그대와 나.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자유로운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네 핀의 모험, 사흘째 여행을 우리는 떠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의 국정 미네소타주의 이타스카호, 레이크 이타스카에서 발원한 미시시피강은 미국을 북에서부터 남으로 거의 직선에 가깝게 횡단하고 있죠. 이 미시시피강을 따라서 서너 살짜리의 소년이 그의 눈으로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1800년도 중반의 미국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왠지 동화라고 하면은 꿈, 희망 뭐 이런 걸 키워주는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짐과 허크가 뗏목을 타고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런 동화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아직 그 남북전쟁 바로 이전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존속하고
네.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상공업을 중심으로 한 어떤 경제 무대들이 펼쳐지고 남쪽은 네. 여전히 목화를 중심으로 한 이제 농경 사회가 존재하게 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미국은 갈등이 있고 아직 정착하지 않은 사회의 폭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속에서 흑도 이 미시시피강을 뗏목을 타고 흐르면서 많은 거치는 것들을 보죠. 살인 사건도 보고 강도도 만나고 간반의 차이로 탈출하고 협박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러나 이 속에서 흑은 아주 자연스럽게 정신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그 정신적 성장을 키워주는 게 바로 함께 모험을 시작했던 흑인. 짐이었죠?
네.
그런
네,
친구가 되죠.
허크와 짐, 지금 선생님이 친구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많죠.
나요. 예. 그런데도 둘은
소년이고,
친구예요.
네. 네. 나이가 많죠.
예. 네. 여러분, 혹시 나는 이런 절친이 있다. 자랑하고 싶으신 절친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사연을 한번 올려주세요.
그렇죠.
예. 또는 지금 짐과 허크처럼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정말 정신 연령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나의 절친도 있다. 또 나의 절친이었는데 정말 사소한 일로 해서 이 절친과 헤어지게 됐다. 이런 사연들 네. 좀 많이 받아볼게요. 오늘 생방송입니다. 네. 어디로 문자를 보내주시냐. 문자는 샵1045나 반디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오늘의 고품격 퀴즈도 함께 드립니다. 허클베리 핀과 짐은 미시시피강을 따라서 자유주 케이로를 향해서 여행을 떠나고 있죠. 근데 이들의 이동수단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지 1번 뗏목, 2번 증기선. 허클베리와 짐이 미시시피강을 이걸 타고 다녀요.
그렇죠.
예, 여행을 합니다. 1번 뗏목, 2번 증기선.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현대문학에서 나온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드립니다. 자, 어제 끝난 부분부터 다시 이야기를 이어볼게요. 잭슨섬에서 숨어 사는 즐거움을 만끽하던 허크와 짐. 하지만은 마을 사람들이 짐을 잡으려고 섬을 수색할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면서 즉시 그 섬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뗏목 여행. 근데 출발부터 좀 좋지가 않아요. 홍수에 떠내려온 집에서 총에 맞은 죽은 시체를 보지를 않나. 이번에는 또 난파선에 들어갔다가 동료를 죽이려는 갱단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나야 그들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이 다름 아닌 두 사람이 마신 위스키 냄새 때문이었다. 문득 내가 위스키를 마시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내가 위스키를 마셨다 한들 별 차이는 없을 것이었고 그들도 나를 나뭇가지 쫓지는 못했을 것이었다. 나야 말 그대로 숨도 못 쉴 지경이었으니까. 어찌나 겁이 났는지 모른다. 게다가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어찌 감히 숨을 쉴 수 있었겠는가. 두 사람은 매우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빌은 터너를 죽이고 싶어 했다. 그가 말했다.
저놈이야. 말하겠다고 하면 정말로 말할 놈이야. 지금 와서 우리 몫을 모두 저놈한테 준다고 해도 이렇게 난리가 난 다음에야. 게다가 우리가 녀석을 이렇게 대해놓고 나서야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이 강변은 네가 태어난 곳이잖아. 저놈은 정부 측 증인으로 돌아설 거라고. 그러니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난 저놈이 아예 말썽을 못 일으키게 해버리고 싶어.
하, 나도 그렇기는 해.
패커드가 아주 나지막히 말했다.
망을. 난 또 자네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나 싶었지. 자, 그럼 이걸로 된 거야. 얼른 가서 해치우자고.
잠깐만 기다려봐.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좀 들어보라고. 쏴 죽이는 건 좋아. 하지만 일을 처리하려면 훨씬 더 조용하게 끝내는 방법도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야. 굳이 밧줄을 불러들일 짓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 쏴 죽이는 것인 만큼이나 확실한 데다가 우리한테는 아무런 위험도 끼치지 않을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이 말이야. 안 그래?
그야 당연히 그렇지. 그러면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런 거야. 일단 여길 샅샅이 뒤져서 주 이름실에서 우리가 미처 못 챙긴 것들을 전부 챙기는 거지. 그런 다음에 강변으로 가서 거기다 현물을 숨겨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거지. 내가 장담하는데 이 난파선 아마 두 시간쯤 지나면 박살이 나서 강물에 싹 떠내려갈걸? 안 그래? 그러면 저놈도 물에 빠져 죽을 테고 그러면 누구 탓도 아니고 그저 지 탓인 셈이지. 내 생각에는 우리가 저놈을 직접 죽이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 생각 같거든.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는 솔직히 난 반대야. 이치로 따져서도 아니고 도덕으로 따져서도 아니라고. 내 말 틀려?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배가 부서져서 떠내려가지 않으면은 어쩌지?
아하, 일단 두 시간만 기다리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그것도 안 되겠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자, 가자고.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다. 나는 식은 땀으로 온통 범벅이 된 채 침대에서 내려와 앞으로 무작정 기어갔다. 정말이지 칠흑만큼이나 어두컴컴한 곳이었다. 나는 굵은 속삭임으로 말했다.
짐!
그러자 녀석은 내 팔꿈치 있는 데서 마치 신음소리 마냥 대답했다. 내가 말했다.
얼른 짐! 여기서 어물쩍거리고 신음할 시간이 없어. 저기 살인자 놈들이 한 패거리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저놈들의 보트를 찾아내서 강에다 떼내러 보내야만이 저놈들이 이 난파선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지. 그 중에 한 놈은 꽁꽁 묶여있어. 하지만 우리가 저놈들 보트를 찾아내야 말이야. 얼른 서둘러. 난 좌연 쪽을 찾아볼 테니까 넌 우연 쪽을 찾아봐. 일단 너는 뗏목으로 가서 거기서...
아이고, 아이고, 아유 세상에, 아유 세상에. 이제는 여기 뗏목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묶어놓은 끈이 부러지는 바람에 떠내려갔단 말이야. 우리만 여기 남겨두고.
잘 들었습니다. 근데 큰일 났네요. 악당들하고 같은 배에 갇혀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악당들이 다시 이렇게 선실로 돈을 가지러 돌아간 사이에 아주 빠르게 보트를 타고 빠져나왔긴 나왔는데, 이거 발각됐으면 큰일 날 뻔했고, 근데 빠져나와서도 우리 헉이 지금 뭔가 불쌍하고 안 된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가라앉을 그 난파선에 꽁꽁 묶인 악당 하나, 예. 그리고 그 악당을 주의되는 두 악당이 이제 익사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난파선을 구해야 될 입장이 이제 된 거죠. 그대로 놔두면 악당이지만 비록 악당이지만 이제 죽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야경꾼에게 난파선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네. 인정도 많습니다. 예. 또 허크가 아주 침착하기도 해요.
네.
예, 정도 많으면서.
네. 그러면서 잘 둘러대죠 아주.
둘러대서 또 어른들도 잘 속이잖아요.
맞아요.
예. 또 비록 학교는 안 다녔지만 우리 또 더글라스 과부 댁에서 공부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구구단도 외고 다 했어요. 여기 이제 거짓말, 이 술술술 나오는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좀 봐야 될 텐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힘이 모자라면 도망가라. 도망이 36개 중에서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
예.
근데 비즈니스맨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시장이 좋지 않으면 언제 물러날 때를 알아라. 철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처럼 좋은 전략이 없다.
네.
이제 거짓말을 놓고 보면 거짓말은 악덕이죠. 그러나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나쁜 일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희생을 위해서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13살짜리 소년이 이 외부적인 억압에 대비해서 생명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우리는 이걸 임기응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허크가 임기응변한 것 중에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 있어요. 이 흑인노예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렇죠.
전염병에 걸린 아버지 도와달라고 해서 오히려 도망가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도망가게 하죠. 전염병은 다 무서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처도 못 오게 한 거예요. 짐에게 이것저것 다 아는 척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또 가르쳐주는 허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가르쳐주다 보면은 속 터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짐이 너무 못 알아들어서.
네네.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답답해 할까요?
속 터집니다, 정말.
나는 옛날 옛적에 프랑스에서 머리가 잘려 죽은 루이 16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이었던 돌핀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 꼬마는 원래 왕이 되었어야 했지만 사람들은 그 꼬마를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었고 어떤 사람 말로는 거기서 죽었다고들 했다.
아이고, 불쌍한 꼬맹일세.
근데 어떤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 꼬마가 거기서 나와 도망쳤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왔다고도 해.
그럼 다행이네. 그래도 그 애는 겁나게 외로울 건데. 이 나라에는 왕이 없잖아. 안 그래? 어?
없지.
어? 그럼 그 애는 한 자리 해먹지는 못하겠네. 그럼 뭘 해야 할까?
뭐, 글쎄. 나도 모르지. 그런 중에는 경찰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 나라 사람들한테 프랑스 말 가르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혹 그럼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거랑은 다르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 짐. 넌 아마 그 사람들 말을 전혀 못 알아들을 거야. 한마디도 말이야.
오, 그럼 되게 헷갈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건 나도 모르지.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야. 예전에 어떤 책에서 그 사람들이 떠드는 걸 읽은 적이 있거든. 가령 어떤 사람이 너한테 와서는 폴리브 브란치 그런다고 쳐봐. 네가 생각하기엔 무슨 말 같아?
나야 아무 생각도 안 나지. 차라리 그놈 머리통을 한 대 갈겨주고 말지. 물론 그놈이 백인이 아니라면 말이지. 기껏해야 검둥이 놈이 나를 그딴 식으로 부르는 걸 도무지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이런... 그건 너한테 욕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프랑스 말을 할 줄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였다고.
아, 그럼 왜 진작 그렇게 말하지 않고서?
이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잖아. 프랑스 사람들은 원래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니까.
그거야말로 더럽게도 웃기는 식이로구만. 나 같으면 그런 말은 전혀 듣고 싶지가 않네. 내가 보기엔 한 개도 이치에 안 맞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봐, 짐. 고양이가 우리 사람 말을 하냐?
아유, 아니, 고양이는 뭐 그렇지.
그래, 그럼 소는?
아니, 소도 뭐 그러지, 전혀.
그런... 그놈들 각자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건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 아니야?
그렇지.
그럼 고양이나 소가 우리 사람하고는 또 다른 말을 하는 것도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렴, 그야 당연히 그렇지.
자, 그럼 프랑스 사람이 우리랑 또 다른 말을 하는 것도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 아니야? 어디 한번 대답해봐.
그럼 고양이가 사람이야? 헛?
아, 그건 아니지.
그래, 그럼 고양이가 사람 말을 하는 거는 이치에 닿지 않는 거네. 그럼 소는 사람이야? 헛? 아니면 소가 고양이든가?
아니, 소는 양쪽 다 아닌 거지.
그래? 그럼 소는 그중 하나라든지 아님 그 둘 다의 말을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네. 그럼 프랑스 사람은 사람인가?
그야 사람이지.
그래? 그럼 아이 망할 놈의 것. 사람이 왜 사람처럼 말을 못한다는 거야? 어디 한번 대답해보라니까.
나는 더 이상 입 아프게 떠들지 않기로 했다. 검둥이한테는 논쟁하는 법을 가르칠 수가 없는 법이니까. 그래서 나는 포기했다.
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답답하죠.
근데 또 말이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짐 네. 생각에는. 네, 그래요. 예. 헛구 못지 않게 아주 재미있는 짐입니다. 예, 못 말리는 이 콤비예요. 서로 말은 또 하다 보면 엉키기도 하는데 또 찾아가는 건 똑같은 방향이니까.
맞아요.
친구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근데 여러분들 사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네요.
잠깐 소개 좀 해드릴까요?
그래야겠네요.
저희가 던져줬던 주제가 뭐였냐면 나 이런 절친 있다. 나랑 내 절친은 이런 사연으로 더 가까워졌다. 뭐 절친과 가까웠었는데 이런 사연으로 헤어졌다. 모든 절친에 관한 사연을 기다려봤는데 이용환님 단골손님이시죠?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부터 40년간 저를 위해 기도해준 친구가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좋은 선생님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얼른 결혼을 하셔야 되겠네요. 7767님. 세상에 둘도 없는 내 단짝 수기와 결혼으로 인해 연락 두절입니다.
아이고 안타깝겠네요.
근데 원래 이렇게 짝을 찾아 결혼을 하게 되면
좀 멀어지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각자의 가정을 갖게 되니까 좀 멀어지기도 합니다. 조명선님 사연은요?
이분도 친구하고 좀 멀어졌네요. 친한 친구들에게 돈을 조금씩 빌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멀어졌는데요. 돈이 아니었다면 아직까지 친구로 남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돈 관계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마음이야 갚고 싶겠지만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면은 또 상대방이 또 마음이 상할 수가 있고 또 이상철님 사연도 부탁드릴게요.
저에게는 70이 내일 모레인 어머니가 절친이네요.
멋지다.
이게 세대를 넘어서는
그러네요.
이제 우정입니다.
네.
삶의 지혜를 갖고 계신 어머니로부터 많은 조언과 덕담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예쁜 사연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고전 읽기 끝날 때까지 사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절친은 어떤 이유로 해서 절친이 됐다. 이 절친과 더 친해보려고 이렇게도 노력해봤다. 나의 절친이 나에게 무엇을 도와줬다. 아주 많은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에 1045 또 인터넷 반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오늘의 고품격 퀴즈도 한 번 더 내드립니다. 허클베리핀과 짐은 미시시피강을 따라서 자유주 케이로를 향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이들의 이동수단은 무엇을 이용했을까요? 1번 뗏목, 2번 증기선.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고 세 분께 현대문학에서 나온 허클베리핀의 모험 보내드릴게요. 자,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어봅니다. 벤 모리슨. Brown Eyed Girl.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고전 100선을 선정한 숭실대와 함께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현대문학에서 나온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사연을 부탁드렸는데 많이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연인 즉슨 나의 절친에 대한 사연이었죠.
그랬었죠.
사연 소개 두 개만 더 해드리고 넘어갈까요?
네.
5051님 소개해 주세요.
동갑내기인데 처음엔 이성이었다가 지금은 진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조언하고 충고해 준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8078님께서도 네. 왔는데 희구 씨가 한번 네.
절친은 이렇게 웃으시면서 보내셨어요. 끊을 절 친할 친으로 친함을 끊는다란 뜻인데요. 우째 친한 친구가 돼요. 금구마회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끊을 절
그것도 말이
친할
되네요.
친.
그죠?
이거 제가 해석해 보면은 절친은요 지킬 걸 딱딱 지켜줘야지 절친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지 않나요, 선생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가까운 사람끼리의
예,
얘기 이런 거죠.
네. 그래야지 절친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해석이네요.
괜찮죠?
괜찮네요.
제가 하고도 괜찮네요. 예, 신정민님 하나만 더 해드리죠.
그럴까요?
예.
저희 엄마는 1급 지체 장애가 있으셔서 네. 밖으로 외출이 어려우세요. 그러다 보니 저도 엄마 곁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어서 친구들도 만나기 어려워져 연락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었네요. 생각해보니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엄마와 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친구 사이가 되어 있었네요.
엄마와 네. 딸과의 친구 사이.
참 아름다운 관계가 이제 되셨네요.
사연 감사합니다. 계속 올려주기 바라고요. 책 속으로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모험을 겁내지 않는 소년 허크에게 또 다른 모험이 닥치게 되죠. 증기선과 뗏목이 부딪히는 바람에요. 뗏목이 두 동강에 나버렸어요. 그래서 허크와 짐이 강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기슭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허크는 걷고 걸어서 어느 집에서 길 잃은 소년으로 보살핌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집이 좀 이상합니다. 버크라는 꼬마부터 어른까지 모두 총을 들고 세퍼드 쓴 집안 사람들을 원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문 사이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너 정말 그 사람을 죽일 작정이었어, 버크?
그래, 당연하지.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놈? 아, 그놈이야 물론 나한테 아무 짓도 한 게 없지.
그래? 그러면 도대체 왜 굳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데?
왜는 뭐가 왜야? 바로 수건 때문이지.
수건은 뭐야?
야, 넌 도대체 어디서 자랐냐? 수건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야?
난 처음 듣는 말이야. 그러니까 뭔지 설명 좀 해봐.
그러니까 버크가 말했다. 수건이란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싸우다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지.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동생이 먼저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러면 양쪽 편에서 또 다른 형제가 나서고 해서 하나씩 서로 죽이는 거지. 그러면 이제는 사촌들이 끼어드는 거야. 그래서 결국 모두 죽어 없어져야만 수건이라는 것도 끝나는 거라고. 하지만 그 과정이 하도 느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럼 지금 이 수건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야, 버크?
그게 어디 계산을 좀 해볼까? 그러니까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가 뭐 그쯤 될 거야. 뭐 때문에 말썽이 좀 생겨서 그걸 해결하려고 소송이 일어났어. 결국 소송에서 어느 한쪽이 졌는데 그러자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인 거야. 물론 그럴 만도 했지. 누구라도 그랬을 거니까.
그 말썽이란 게 뭐였는데, 버크? 땅이었어?
아마 그럴걸? 사실은 나도 잘 몰라.
그럼 총은 누가 쏜 거였어? 그레인 저퍼드 쓴 사람이었어? 아니면은 세퍼드 쓴 사람이었어?
아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아주 옛날이었는데.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어? 아, 맞아. 아빠는 아실 거야, 아마. 나이 많은 어른들도 아실 거고. 하지만 그분들도 지금은 맨 처음에 도대체 무슨 일로 싸우게 됐는지는 모르실걸?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야, 버크?
어. 툭 하면 장례식이 벌어지곤 했으니까. 하지만 총을 맞는다고 다 죽는 거는 아니야. 우리 아빠만 해도 몸에 총알이 몇 개는 박혀 있으니까. 하지만 아빠는 신경도 안 쓰셔. 어차피 총알이야. 무게도 얼마 안 되니까 말이야. 밥형은 보위칼에 맞아 난 상처도 몇 군데 있고 톰형도 한두 번쯤 다친 적이 있었어.
그럼 올해도 누구 죽은 사람 있었어, 버크?
우리 쪽에 한 사람, 그쪽에 한 사람 있었지. 그러니까 석 달쯤 전인데 내 사촌 중에 버드라고 있었어. 14살이었는데 강 저편 숲속에서 말을 타는데 멍청하게도 무기를 안 가지고 갔지 뭐야. 한적한 데까지 가니까 뒤에서 누가 말을 타고 따라오길래 뒤를 보니까 그 불디 세퍼드 쓴 늙은이가 손에는 총을 들고 흰 머리가 바람에 휘날리도록 그 녀석 뒤를 밟아오더라는 거야. 그럴 때면 얼른 말에서 뛰어내려서 덤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버드 녀석은 말을 타고 도망칠 수 있겠다 싶었나 봐.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거기서부터 5마일인가 몇 마일인가를 달려갔는데 아, 이놈의 늙은이가 죽자고 계속 따라붙더라는 거야. 결국 버드도 그래봐야 소용없겠구나 싶어서 말을 멈추고 뒤로 돌아섰다는 거야. 뭐냐면 이왕 총을 맞을 거면 앞에서 맞겠다 이거였지. 그랬더니 그 늙은이가 말을 타고 달려와서 그 녀석을 쏴버린 거야. 하지만 그 늙은이도 희희낙낙하긴 글러버렸지. 일주일도 안 지나서 우리 쪽에서 그 늙은이를 없애버렸으니까.
야, 말이 좀 세네요. 이게 아이들이 뭐 나이를 먹어봤자 열 서넛 이 정도 됐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 총 쏘는 얘기 뭐 이런 걸 막 서슴치 않고 하네요.
그렇죠. 한 30년 동안 구원이 네. 쌓이고 쌓여서 진행이 돼 왔으니까요. 근데 발단은 정말 이 소년이 한 이야기대로 이제 네. 누구도 맨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사람이 죽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소년도 죽게 되죠.
그래요.
죽게 돼요.
네. 예. 아, 이 죽은 버클을 이 헉이 안아서 이렇게 눈을 감겨주죠.
네, 그렇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 그걸 봤잖아요.
맞죠.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도망가다 총에 맞아 도망가서 강물에 빠지게 되는데
네.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네.
또 원수 집안의 이 아들하고 또 젊은 딸하고 또 사랑이 어떻게 또 싹이 터가지고 또 중간에 이 두 원수의 가문이 또 이 젊은이들이 또 도주하게 되는 일이 또 생겨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네.
아마 그 둘에 의해서 이 구원과 복수는 해결이 돼서
예.
아마 두 집안은 잘 살게 되지 않았나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이 원수의 집안에서 좀 종종 사랑이 싹 트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그렇죠.
네, 결국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퀴즈 한 번 더 드릴게요. 허클베리 핀과 짐은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자유로 케이로를 향해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일까요? 1번 뗏목, 2번 증기선.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은 세 분께 오늘은 현대문학에서 나온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전도 없고 수건도 없는 곳. 거기가 바로 뗏목 위겠죠? 예, 허크는 다른 흑인들의 도움으로 늪에 숨어있던 짐과 함께 다시 뗏목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장소 뗏목에 우리도 한번 올라타볼까요?
이젠 연기를 조금 피워도 눈에 띄지 않을 시간이므로 우리는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 몇 마리를 가져와 뜨끈뜨끈한 아침 식사를 만들어 먹곤 했다. 그런 뒤 강의 적막함을 바라보며 서서히 늘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늘어져 자게 된다. 가끔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인가 하고 내다보면 증기선이 강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건너편 쪽으로 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에 그 배가 선미 외륜식인지 그냥 선측 외륜식인지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런 다음 한 시간쯤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모습도 없었다. 그저 완전한 적막함 뿐이었다. 그러다가 뗏목이 한 채 저 멀리에서 떠내려오는데 그 위에는 어느 섬모습이 장작을 패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 대개는 항상 뗏목 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가만 보고 있자면 도끼날이 번쩍이고 아래로 내려간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다시 도끼가 위로 올라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로 치켜진 다음에야 비로소 소리가 들려온다. 쩍! 소리가 물 위를 건너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낮 동안 물에 올라와 늘어져 있다가 적막에 귀 기울였다. 한 번은 안개가 짙게 끼는 바람에 주위를 오가는 뗏목이며 배들이 혹시나 증기선과 부딪힐세라 양철 프라이팬을 연신 두들긴 적이 있었다. 거룻배나 뗏목이 우리에게서 가까운 곳을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말하고 욕하고 웃는 소리까지 들렸다. 아주 똑똑히 들렸다. 하지만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그럴 때면 좀 오싹한 기분이 드는 것이 마치 유령들이 허공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짐은 이 세상에 유령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지.
그건 정말 아니야.
입 망할 놈의 안개 같으니. 아유, 욕하는 유령의 세상이 어디 있어?
밤이 되자마자 우리는 출발했다. 강 한복판까지 나온 다음부터는 뗏목이 저 혼자 알아서 물살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었다. 그런 뒤에 우리는 파이프를 피우고 발을 뗏목 밖으로 뻗어 물 위에 대롱거리면서 각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기가 극성을 부리지 않을 때면 우리는 낮이고 밤이고 항상 벌거벗은 채로 있었다. 버크의 식구들이 나한테 맞춰준 옷은 너무 고급이어서 편안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게다가 나야 원체 옷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가끔은 한참 동안이나 강 위에는 오로지 우리뿐인 경우도 있었다. 저 너머, 그러니까 물 건너에는 모래톱이며 섬들이 있었다. 때로는 반짝하고 불빛이 보였다. 아마 어느 오두막 창문에서 누가 촛불을 밝혀놓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가끔은 물 위에서 불빛이 한두 개쯤 보였다. 뗏목이나 거룻배였을 것이다. 그런 배들 중에 어떤 곳에서는 바이올린이나 노래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뗏목 위에서 사는 것은 무척이나 기분 좋았다. 저 위에는 온통 별들이 수놓아진 하늘이 있었고, 우리는 종종 뗏목 위에 바로 누워서 그 별들을 바라보며 저걸 과연 누가 만든 것일까? 아니면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생겼을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짐은 그걸 누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믿었다. 그렇게 많이 만들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짐은 달이 그놈들을 낳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듣고 보니 제법 그럴싸하기에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개구리만 해도 알을 그렇게 많이 놓으니 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우리는 종종 별이 떨어지고 꼬리를 길게 끄는 것도 보았다. 짐은 그놈들이 못쓰게 되어서 둥지에서 떨어져 나간 거라고 말했다. 한두 번인가는 밤에 증기선이 어둠 속을 지나가면서 가끔 한 번씩 굴뚝 밖으로 불꽃을 한가득 토해냈는데 그 불꽃들이 강 위로 쏟아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끔찍하리만치 아름다웠다. 그러다가 증기선이 강 구비를 돌아가면 불빛도 사라지고 주술도 끝나며 강은 다시 조용해졌다. 증기선이 만들어낸 파도가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은 그 배가 사라지고 난 지 오랜 뒤의 일로, 그럴 때면 뗏목이 약간 흔들리곤 하지만 그러고 나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한참 동안은 개구리나 뭐 그런 것들 빼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감사합니다. 백운철 씨 낭독 들으면서 눈을 감고 상상해봤더니 저도 마치 한적한 분위기에 뗏목에 누워서
별을 보고
그렇죠.
바람을 느끼고. 근데 바로 이 마크 트웨인도 바로 이 미시시피 강에서 수로 안내를 했죠. 네. 그러면서 아주 훌륭한 이 명언들을 생각해놨나 봐요. 예를 들면 미국을 발견한 것은 멋진 일이지만
네.
그 옆을 그냥 쳐 갔더라면 더 멋진 일이었을 것이다. 이 말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인간은 달과 같아서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이 있다. 이 생각도 아마 미시시피 뗏목 위에 있었을 거고요. 정말 멋진 말도 생각해냈나 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럼요.
교육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하클베리 핀의 이 이야기가 그 얘기죠, 그죠? 네. 아마 이건 다 뗏목 위에서 이루어진.
이건 참 기발한 생각 같아요. 아주 번쩍입니다. 여러분들 사연도 아주 번쩍이는 사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윤장빈님 사연 좀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윤장민님은 요새 원서로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네.
잃어버린 어린 시절, 낙원에 대한 찬가인 듯 합니다. 이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리는 낭만이 철철 넘치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정유미님 사연을 우리 백운철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정유미님이
네.
어릴 적 이 책을 보면서 뗏목 여행을 해봤으면 하고 동경했던 기억이 난다. 어른이 된 지금도 미지를 향한 물길을 따라 흘러가는 뗏목 여행이 하고프다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자, 그러면 7101님.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제 나이 29이에요. 집에서는 결혼하라 난리지만요. 아직 짝이 없어요. 그 스트레스를 나누다가 절친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야, 우리 올해는 꼭 남자친구 만들자. 지라나 공하나님,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절친이 여자분이시죠. 절친을 끊으셔야지 남자친구가 생깁니다. 둘이 맨날 붙어다니면 남자친구 안 생겨요. 7939님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제 절친은 하루 세 번을 꼭 만납니다.
따구머리나.
아이고.
네.
말없이 따뜻하게 저와 함께하는 그 친구는 커피예요.
아, 커피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어, 제 친구이기도 한데.
어, 그래요. 커피는 많은 사람들의 친구이군요. 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사연을 받아보도록 하고요. 내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내일은 뗏목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타게 됩니다. 네. 예, 사기꾼들이죠.
네,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이제 허크와 짐 앞에도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내일 여행 기다려 주십시오. 또 하나의 젊음.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성한 정신이다. 그러나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싸늘한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스물이라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이 쳐들고 희망의 물결은 붙잡은 한 여든이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독일의 작가 사무엘 울만이 쓴 청춘이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이유구 씨도 좋아하고 백운철 씨도 좋아하고 우리 신상민 PD도 좋아하고 구본영도 좋아하고 맥아더도 좋아하고 레이건도 좋아하고 세계의 모든 유명인들 또 평범한 사람들 다 이 시를 애송하고 있습니다. 젊음은 몸의 싱그러움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맑은 정신인 것입니다. 78세의 시인이 말하는 젊음이 바로 이러한 젊음입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레신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조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BB와 모이스트 앤 플럼프 립스, 현대문학에서 허클베리 핀의 모험, 공연 전시 선물도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유럽인형 전시회를 선보이는 한국 속 작은 프랑스 마을 뿌띠 프랑스에서 2인 입장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자, 허크와 짐이 네. 타고 다닌 것은?
뗏목이죠?
뗏목입니다. 정답 맞추신 분 반디의 이상철님, 심정민님 그리고 휴대폰 뒷번호 7101님 절친 끊으셔야 됩니다. 세 분 당첨되셨고요.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하고 주소 꼭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오늘 여기까지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우리 허크가 너무 젊어서 그런지 저희가 그런 기운을 팍팍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련한 그 이 소년 시절이 생각나요. 네, 그런 거 보면 그때 그 많은 시간의 그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데려다 주는 네. 이 책. 이 가을과 함께 한번 꼭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운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저도 가고 싶어요.
어디로요?
절대 가고 싶어요, 저는.
젊음으로요?
네. 내 목으로?
왠지요, 이 가을에 저희가 10월의 주제를 젊음으로 했잖아요, 선생님.
그랬었죠.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선택을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을에 우리는 네. 봄과 같은 젊음으로 또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저희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인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김현식 추억 만들기로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희구였고요.
저는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